세상에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보니까 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픈 현상을 빨리 완화시키기 위해 약이나 치료 방법을 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왜 아프지? 왜 이런 고통과 통증이 왔지? 라고 하는 보다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으로 제일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그 고통과 통증의 뿌리를 찾아가서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적절하게 병행되어져야 맞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에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아픔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뜻하지 않는 고통과 통증과 여러 다양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인생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있죠. 밥을 먹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다음 기쁨에 어떤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픕니다. 또 뭔가 고난이 오고 또 고통이 옵니다. 또 그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고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발생하지? 왜 인간에게 인생에게 이런 고통이나 통증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될까? 근본적인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도 답이 좀 없어 보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 모든 아픔이나 질병과 심지어 죽음의 그 원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과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탄이 뱀의 몸에 들어갔어요. 뱀의 몸을 빌어 인간에게 접근한 마귀는 가장 먼저 무엇을 시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가장 먼저 내뱉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께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인간의 상황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유일하게 닮아 하나님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이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조금 멋있게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과 단절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특성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닮은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창조 특성이 다른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질이나 관심이나 어떤 부분에서의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부부가 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 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창조되었던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서로를 지배하기 위해 서로를 소유하고 자기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 서로를 함께 갈등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모습으로 변질된 것을 소개해 줍니다. 이것만 그치지 아니하고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인간의 관리와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정직하게 만들어졌던 이 만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을 보면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아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땀 흘리는 수고에만 인간이 성실하게 반응하고 수고하는 그 상황에만 만물이 반응하게 되는 조건적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이와 같이 죄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키고 인간관계는 분열과 함께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만물과의 부조화, 만물과의 무질서를 초래해서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 모든 종류의 불안의 뿌리가 바로 죄이며 비참함의 시발점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15절을 유의 있게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분열되었던 인간관계를 또한 복구하며 참된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만 인생은 다시 참된 위로와 만족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처방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31절까지의 본문은 유월절 기간에 속한 안식일 그 다음날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초실절. 가을부터 시작되었던 농사에 첫 번째 수확이 시작된다.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에 속한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첫 번째 수확이 시작되므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평강을 선언하시는, 평화를 선언하시는, 평안을 외치시면서 우리의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하여 완전한 처방과 치료를 제시하시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의 내용을,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개요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인생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진리와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곧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동시에 평강의 복음을 증명하고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20장 19절부터 읽었으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직전의 내용을 먼저 잠시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배경이 아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직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돌려가신 그날부터 죽으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셋째 날, 둘째 날, 3일째 되는 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월절은 하루지만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는데 통칭 유월절과 무교절을 섞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 유월절 기간에 속한 안식일 바로 그 다음날입니다. 초실절. 왜 하필 예수님이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을까요? 초실절.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례가 되는 그 현장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이 그냥 평범한 장례 풍습을 지키기 위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왜냐하면 전날은 안식일이었으니까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죽은 시체와 접촉이 일어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먼덕이 터오르는 이 새벽녘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장례 풍습대로 향유를 부패 방지를 위해 향유를 바르는 그 풍습을 위해 향유를 준비해서 몇몇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무덤을 막았던 입구에 돌이 굴려져 있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라고 선언하는 이야기를 여인들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인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에 의하면 천사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가 옮겨놓았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조차 달려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무덤을 쫓아 달려와 보니까 역시 무덤 안 속에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몸과 머리를 감쌌던 천들만 덩그러니 가지런하게 각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채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흐느끼고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와 직접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가 이전에 말했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고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앞선 20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은 평범한 이 땅에서의 지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수용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열어주실 때에만 알 수 있는 신령한 역사이고 동시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알리는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교훈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을 이어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제자들이 왜 함께 모였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함께 모여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꽉 걸어잠갔습니다. 모든 문을 꽉 걸어잠갔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 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고 해서 문을 잠그고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고 선언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내 손을 보아라. 뭐가 있었을까요? 만원짜리 지폐? 카드? 스마트폰? 예수님의 손, 못자국 난 구멍이 뻥 뚫려있는 손을 보여주셔요.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칼을 차고 있었을까요? 수갑을 차고 있었을까요? 옆구리에 로마 군인이 푹 찔렀던 창자국으로 구멍이 뻥 나있는 이 분명한 흔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척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 20절은 소개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모여 있었는가에 대해 요한복음은 살짝 감추고 있지만 누가복음 24장 11절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들고 제자들에게 찾아가 낮에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복음 24장 11절 여인이 허튼 소리를 한다고 아이들 말로 뻥 친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의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시골길로 한참 근심어리며 내려갈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자 예수님인 것을 발견했던 이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시골로 내려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바꾸어서 급하게 달려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만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렸지만 역시 제자들도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돌아와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전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요한복음 20장 19, 20절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꼭꾸로 잠그고 모여있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었던 죽음으로 내몰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까지 분명히 위협할 것을 명백하게 예측해서 극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이들은 향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지 처신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모였겠지요. 더군다나 시간을 거슬러 차근차근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더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모여있는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분명히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와 조금 전에 돌아왔던 두 명의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믿을 수 있다 없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부모님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뭔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어요. 뭔가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뭐 은성이라 그러고 뭐 은우라 그러고 뭐 유언이라 그러고 분명히 내 이름을 말한 것 같은데 가만히 신경써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그럴 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물어보소. 궁금해서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짜증이 납니다. 또 내 모르는 말로 나한테 말하네. 와, 또 나한테 대해서 또 뭔가 궁시렁거리네. 보나마나 분위기를 보니까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것 같지 않네? 맨날 엄마 아빠는 내 모르는 말로 저끼리만 얘기를 주고받고, 으이! 막 짜증이 나기도 하면서 괜히 기분 나쁘죠. 지금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어떠한 방식으로 괴롭힐 것이고 죽일 것이나 아니면 체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안한데다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에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두 명의 제자가 조금 전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살아났다. 아니 본 적이 있냐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왕좌왕 극심한 혼란 속에 이게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말들만 주고받으니까 짜증과 불안이 막 섞이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이들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문이 다 닫혀가지고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그 힘과 질서를 뛰어넘는 한자말로 초월하는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몸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불연속적인 특성을 지닌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지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서도 봐라! 손을 보여주셨어요. 여기도 보아라! 옆구리도 보여주셨어요. 봤더니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도 창자국이 뻥 뚫려 있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부활하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몸의 상태와도 연결되지요. 같은 상태니까 연속적인 특성도 분명히 함께 있어서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평범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몸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 대한 신비입니다. 이전과도 연속적인 특성이 있어서 알아볼 수도 있는데 뭔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신령한 몸. 여기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샬롬. 평강이란 말에 이스라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4장이나 사사기 4장이나 19장, 사무엘상 25장 등을 살펴볼 때 출애굽기에서부터 발견되는 유대인들로부터 볼 때 가장 오래되고 가장 평범하게 쓰고 있는 인사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우리 한글에 안녕하세요. 안녕이란 단어가 편안하고 편안함을 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안하단 말이나 샬롬의 평강에는 같은 평안이죠. 그러니까 이 샬롬에 우리말로 바꾸면 안녕인 거예요. 우리도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인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예수님 혼자만 뻥 쓰는 말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그치지 아니하고 구약성경에서 이후로 시편 그리고 여러 선지서의 글들을 볼 때 대표적으로 시편 85편 10절이나 89편 14절을 보면 이 평강의 나라를 어떻게 쓰기 시작하느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고통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치명적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으로 그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할 수 있는 상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이 집행되어져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로 평강, 이 샬롬이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 다락방 강화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죄를 속죄하시는 평강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14장 27절, 16장 33절 등에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억압하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로서 두려움과 혼란에 갇힌 지금 이 제자들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임하였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참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며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기쁨을 그들이 함께 환호성을 질렀든지 박수를 쳤든지 얼굴에 미소가 활짝 펴지면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고 참된 평강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절, 22절, 2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유민아. 얼마나 부드러워요. 유민이 어머님은 서울 분이니까 서울말로 부르겠죠. 유민아. 이렇게 예뻐. 유민이 아빠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유민아 이렇게 부르겠죠. 힘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엄마 아빠 두 분 다 목소리가 힘이 들어가시잖아요. 유민아! 유민아! 이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 직감을 하죠. 썩났구나. 근데 왜 썩나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가만히 보니까 썩나지 않고 웃으면서 유민아! 불렀어요. 이게 무슨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조금 세어지고 커지면 썩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너도 왜 자꾸 화내? 왜 자꾸 썩나면서 말해? 아니 내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아니 그래도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잖아. 아니 왜 그러죠? 왜? 부모님들이 왜 목소리가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으니까 말을. 분명히 불렀는데 안 들으니까. 두 번째는 썽이 안 나도 계속해서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할 때 엄마 아빠를 쳐다봐 아니면 엄마 아빠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확인해봐 라고 말할 때 못 알아듣고 안 하고 있을 때는 목소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뜻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럴 때 웃으면서도 유민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또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했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했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21절에 보니까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잖아.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깊이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누구든지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쉽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막 긴장하고 있던 제자들이 분명히 20절 끝에서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의 감정이나 내 마음의 상태가 한꺼번에 모든 것이 지성이 다 이해된다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고 남아있을 의심이 예수님인데 분명히 예수님 맞는데 순간적으로 숨을 한번 쉬고 나니까 예수님 여기 어떻게 왔지? 뭐 죽어있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살아왔지? 아 예수님이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 지금 살아와서 말하고 있지? 여러분 그 과정이 기뻐했던 감정과는 별개로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살아와서 우리한테 지금 말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의심이나 여전히 불안과 혼론이 남아있을 수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확인차 평안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못 믿어? 라고 하는 책망의 분위기라기보다는 오늘 두 번째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미신쩍음, 의심스러움, 불안, 가시지 않는 그들의 어떤 혼란스러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죄가 다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범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마귀와 죄와 심판이 완전히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죄와 마귀의 간사한 유혹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 속에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도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관 또 밖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구원의 역사에 초대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8편이나 이사야 54장 7절 이하의 내용이나 예레미야 33장이나 누가복음 22장 32절에 했으나 로마서 8장 26, 27절에 했으나 몇 가지 성경만 제가 간추려 왔으나 많은 성경 전체에서 통일적인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흔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8장 4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릴 수 있고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구원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이 평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은 우리가 선택했고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해서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이든 사탄의 어떤 유혹이든 간에 좌절되거나 방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고 기뻐했던 제자들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거듭 말해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확인해 주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위로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예배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파송받아 살아가게 될 이 땅은 영적인 어둠이고 죄악에 난무하며 그들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는 이 말에는 복합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접어야 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생애를 사실 때 환호와 박수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숱한 오해를 받았고 숱한 불신의 여러 다양한 고난과 양상들을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와 제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과 애매한 고통과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뛰어넘어 죽음을 꺾고 영화롭고 신비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삶은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면류관의 삶이라는 사실도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평강을 선언하신 뒤에 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는 죽은 자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아 예수님이 지금 유령이 아니구나. 귀신으로 그냥 환상이 보인 게 아니라 진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분명한 표징으로 숨을 내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사용된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단어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대부분 번역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50년 전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것을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에 구약 히브리어 전문학자들 70여 명이 동원되어서 구약 이스라엘 말을 세계 공용어였던 당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했을 때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그 번역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붙입니다. 70인경에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숨을 내쉬던 단어가 구약에서 단 두 번 나와요. 그 두 번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가 숨입니다. 숨을 쉬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에도 죽어있던 마른 뼈다귀들에게 생기야를 외치며 생기야 들어가라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숨을 내셨듯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마른 뼈들 죽어있는 시체들이 뒹굴고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성령을 통해 다시 그 죽었던 자를 살리실 때도 똑같이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약에 창세기 2장 7절이나 에스겔 37장에서 나왔던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심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에 표현함으로 구원의 계시를 완성하는 의미로 사용했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죽었던 인간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새 창조의 행위를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는 7장 37절 38절 3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로부터 그렇게 나와 생수의 강이 퍼져갈 것을 말씀하셨고 14장 15장 16장 다섯 번에 걸쳐 성령이 반드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부활 이후에 어떤 과정이 남았을까요?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한 예고로 성령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이 실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40일쯤 지나면 오순절이 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순절이 이렇게 오순절이 오게 될 때 이 오순절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완전히 새로운 사역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창조에 초대된 제자들과 성도들 곧 교회는 영적인 어둠의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속죄와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할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가야 할 것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과 참된 평강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지만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불신하는 자들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은 그냥 평범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 네 용서 안 해? 너는 지구에 갈 거야? 라고 인용하면 큰일 날 본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가 죄사함을 받는다 말은 예수님께서 앞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복음 사역에 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는 권세, 예수님을 주라 신앙 고백하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전하고 성도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늘 문이 닫혀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열쇠의 권세가 오늘 본문에서 재확인되고 있죠. 한편 본문 후반부로 들어가 보면 24, 25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디두모, 마테나, 마가나, 누가에는 도마 이름 앞에 이 디두모라는 별명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만 특이하게 디두모,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디두모라는 별명을 그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대화를 주고받는 그곳에 어떤 이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날부터 도마를 만날 때마다 도마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에 빛들어 막. 예수님 살았다 하니까 숨도 쉬고 모세 빵구덩 나고 심지어 음식도 막 먹더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야, 예수님 살아났다더라. 막 제자들이 그러니까 도마는 자기 혼자 얘네들이 다 짜고 내한테 지금 속이는 거 아니냐? 나를 전부 다 왕따시키는 거 아닐까? 이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손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서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지 딱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너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라고 반응을 보였어요. 이 일 때문에 교회는 많은 분들이 도마를 향해서 의심 많은 도마 찬양가사에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때문에 도마를 의심 많은 인물로 도마가 낙인 찍히고 말아버렸습니다. 제일 억울할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마 어르신일 거예요.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인물로 평가를 받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선 이야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곧바로 믿지 못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천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이 지금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할 때 도마가 곧바로 믿지 못하는 것은 의심이 많아서라기보다 실제로 다른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일반적인 모습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도마에게만 의심이 많다고 말하는 것은 의심이 많았던 막달라 마리아나 의심하고 의심이 많았던 혼란스러웠던 베드로와 요한이나 왜 이렇게 안 불러주면서 도마한테만 자꾸만 붙이느냐. 어쩔 수 없이 도마에게 약간 억울한 일이지만 그러나 도마를 변호한다면 이건 자연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도 타락한 지성이나 타락한 감정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의대에 속한 신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호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도마를 까거나 의심이 많다고 지금 묘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그냥 도마라고 말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 도마 앞에 11장 16절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24절 두 번에 걸쳐서 도마 이름 앞에 항상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 굉장히 친근함의 개인적인 정보를 두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세밀하게 도마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오늘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위협적이었던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 11장 16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계속 말립니다.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또 가려고 합니까? 그때 도마가 혼자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의 관점은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담대함과 용기를 지닌 인물로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정리해보면 도마는 확실하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렇게 예수님 맞는가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더 의심이란 단어보다 꼼꼼하고 세밀하고 실증주의적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냐고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만 가지고 내가 스스로 세뇌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꼼꼼한 기질의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 28절, 29절 26절 이하에서 한 주간의 시간이 흘러 이제는 도마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다 집에 모였어요. 여러분 또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또 모였을까요? 왜 제자들이 또 이 저녁에 또 모였을까요? 그리고 또 역시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잠긴 상태에서 예수님이 안으로 또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불연속적인 신비한 몸의 상태로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 다음에 천국 가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요한복음 20장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정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내가 이해는 되는데 왜 또 세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했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예수님을 못 믿는 뭐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세 번째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을까요? 그러면 제 짐작은 여러분이 생각에는 왜 예수님이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또 말했을까요? 거기에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여전히 불안과 혼란한 가운데 있는 또 한 사람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도마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인사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대중들이 앉아있지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극심한 개인적인 고민과 아픔과 갈등과 고통 가운데 찾아있을 때 주님은 그 아파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이 선언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 각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각자 각자가 가지고 있을 만한 혼란스러움에 대해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각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야 라고 선언해 줄 수 있는 주님인 것이 오늘 세 번째 또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집중적으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못 믿잖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시면서 그때서야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선언해 주셔요. 오늘 쉬운 성경은 한 주간이 지났다고 표현하지만 개역 성경에는 8일이 지나 8일 후에 8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8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8일과 한 주간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느낌에서 쉬운 성경이 조금 아쉬워요. 오늘 본문에서는. 8일이 지났다. 8일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의 의미를 살립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시간을 표기할 때 한 주간 뒤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8일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썼을까요? 여기에 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찾아오신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유월절 기간에 속한 안식일 그 다음 날 초실절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저녁에 찾아오셨잖아요. 안식일 다음 안식일은 통상 토요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지만 요일로 따져볼 때 오늘 우리의 셈법으로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그 다음날 무슨 날? 일요일이고 우리는 보통 주일이라고 말하는 날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처음에. 그런데 한 주간 지났어요. 한 주간 지났는데 왜 사도 요한은 어느 쪽으로 한 주간이라는 단어 대신에 8일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기를. 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일, 월, 화, 목, 금, 토, 주일. 8일이라는 말을 보면 부득이하게 시작한 날을 놓고 또 그날까지 두 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8일이라는 단어 안에 오늘 우리의 일주일 용어로 보면 어떤 요일이 두 번 반복되죠? 일요일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온, 처음 찾아온 날, 또 찾아오신 날, 주일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다. 이거는 어느 쪽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곳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어떤 날에 찾아왔고 어떤 날에 제자들이 모여있는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셈법으로 이 8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이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강조되고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날 제자들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형성되고 그 다음 주일 안식일 그 다음날 또는 주의 날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바울이 가서 설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찾아오시고 주의 날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관점은 뭐냐? 아니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기 전부터 제자들은 언제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부활한 첫날부터 저녁에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어떤 혼란과 두려움과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첫날 저녁부터 모였고 그 다음 주일 저녁에도 또 모였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냥 으슬렁으슬렁 다닌 것 같지 않아요. 약속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제자들이 다 모이냐고요. 이들은 그날을 의도적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온 그날 부활하신 날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때를 주 90년경으로 보는데 그러면 6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수십 년 지났을 때 요한복음이 실제로 기록될 당시에는 실제 요한복음 20장보다는 주일 예배가 보편화됐겠지요.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때는 대부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처럼 오전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환경이 로마 제국 시대고 서신서를 보세요. 종들도 있고요. 그 다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주일 안에는 낮에는 일안이라고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모였을까요? 주일 오후 저녁부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유두고가 바울이 찾아와 설교할 때 졸다가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을까요? 밤늦게 전날 밤늦게 1시 2시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늦게 자서 텔레비전 없으시던데요. 그게 유두고 총리를 욕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이 친구는 낮에 일하고 왔을 거예요. 자야 될 시간인데 주일 회집이 모이고 공예배가 있으니까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창문에 걸터앉았을 거예요. 안 졸려고 어쩌면 졸지 않기 위해 바람이 들어오면 다락방에 걸터앉았을는지도 몰라.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성경이 기록될 시대만 해도 주일 저녁에 오후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게 될 자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왜 모여서 예배하는가에 대한 주일 공예배의 기원도 어쩌면 안내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8일 주일 제자들부터 모였다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가르쳐주기 위해 이런 시간법을 쓰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닫힌 문을 통과해 들어오셨고 찾아오셨고 한 주 전에 그곳에 있지 않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동역자들이 전했지만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상처들을 만져보게 합니다. 도마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오늘 본문은 그까지는 소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야 역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도마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한 주간 동안의 의심은 사라졌을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러면서 당신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신성을 부르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곁들임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신앙 고백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믿는 일은 인간적인 경험이나 논증으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령께서 그의 지성을 열고 그의 감성을 열고 그에게 깨달음을 촉발시킬 때에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는 매우 신령하고도 인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죽으심과 이 부활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몸을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육체를 대면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복되고 오늘 도마처럼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처럼 똑같은 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복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30절 31절에서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곧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기에 충분한 자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한 이야기들을 기록했다고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누리면서 참된 평강을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유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는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양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에도 결국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며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임하였음을 확인해 주기 위해 오늘 이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기록했다라고 밝혀주고 있죠.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혼란스러움과 불안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처음부터 구원은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가 찾아갈 수도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로서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는 신령한 열쇠의 권세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해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 모든 종류의 염려, 모든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 심지어 죽음에도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놓고 그 이후에 성도들이 진짜 두려워하고 요즘 아이들 말로 쫄고 어쩔 줄 몰라고 벌벌 떨면 이건 뭐 별로 연연 얘기 없는 예수님에도 선언으로만 공기 중에 사라질 텐데 고린도후서 4장 11절 14절 사도 바울은 한 세대가 지나 편지를 보내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생명이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때가 되면 죽게 될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내 몸을 죽음에 맡긴다. 죽음은 하나의 상징이죠. 수없이 많은 복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 내가 담당하겠다. 그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반드시 살리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과 불안이 있을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는, 물론 약간의 의심이나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여전히 낙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솟구치는 자기의 욕망, 그 욕망을 채우고 만족하기 위해서만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펼치는 여러 이 세상이 전부의 것처럼 질주하고 있는 삶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그렇게 지향해야 될 것도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가르쳐요. 결국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라고 덧붙여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보다 앞서는 것들은 전부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지나치게 불안과 염려가 오는 것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인 삼으려는 자기 염려의 우상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대범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용기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우리는 필요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딱지를 붙이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앞에 그 주님만을 바라볼 믿음의 용기 필요합니다. 대중화로부터 이탈할 용기가 필요하고 불편함과 때로는 고생과 때로는 고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단도 믿음의 적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참찬된 평강을 누립니다. 동시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했던 사도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덧붙이는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과 다양한 불안과 염려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